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의 미한안보협의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 SCM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의 말 차례로 잠깐씩 들어보시죠.
We also approved strategic planning guidance,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frame forthcoming alliance.
한미는 2010년도 SPG가 그대로 유효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북한의 위협 변화, 또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력 2.0으로 인한 변화, 또 이런 연합 지휘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등을 담고 또 재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스틴 장관과 서욱 장관의 말을 들어보셨는데요. 한마디로 이 미한 양국이 새로 작전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군요.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2일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제 미한 안보 협의회, 영어로 SCM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안보 협의는 이제 미한 양국의 그 국방장관이 매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이제 국방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일종의 회의체인데요. 이번 미한 안보 협의회에서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그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21개 항목에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 중에 이제 핵심이 방금 들으신 그 내용인데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새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 계획을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미한 양국이 새로 이제 작전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이미 그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또 계속 핵탄두를 만들고 있고 이 밖에도 미사일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장거리 ICBM 미사일부터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부터 순항 미사일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한 양국이 이미 기존에 이제 그 작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작전 계획 이름이 작게 5010, 5015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북한이 이제 과거 6.25처럼 전면 남침 계획을 할 경우 그 경우에 대비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니까 이에 대비한 작전 계획 이것을 그 총괄해서 만든 것이 그 작게 1015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작전 계획을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지 말고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고도화되니까 이것을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서 좀 그 최신으로 작전 계획도 만들자 이런 것이 이번 국방 안보 협의회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새로 만드는 미한 작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궁금한데요. 이 기자가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역량 이런 것들이 과거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그 진전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새로 반영해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몇 년 사이에 그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진전시켰고 따라서 그 전략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새 작계를 만들게 된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이런 것들이 계속 북한이 개발해왔고 또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 자켓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그 기존보다 다양하고 또 확장된 탄도미사일 전력을 과시했고요. 또 최근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하면서 그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의 그 신뢰성 또 실전 배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켓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앞서 그 최원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켓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켓들은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갖추기 전에 그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한의 핵 또 그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새로운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작계에는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처음 열린 것인데요.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기 들어간 것이 어떻게 해서 왜 들어갔는지, 왜 또 강조가 됐는지, 또 뭘 의미하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현재 그 주한미군 규모가 이제 2만 8천 명 규모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미얀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양국이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이 이제 계속 주둔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주한미군 규모 문제는 이제 미얀 간에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있지만 바로 지난해죠. 그 2020년 그 워싱턴에서 그 바로 똑같은 그 미얀 안보 협의가 열렸는데 당시에도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나서 문제를 협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문구가 빠졌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당히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이것을 과거 한국이 한 10억 달러 연간 냈으면은 이것을 5배 올려서 한 50억 달러를 내라. 이런 일종의 굉장히 압박을 가했고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어서 이것을 그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만일 방위비 분담금을 다 안 내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뺄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선거가 실시됐었고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첫 번째 열린 이번 그 안보 협의에서 이 문구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규모 2만 8천 명이 계속 주둔한다. 이렇게 그 다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규모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것이 유지되겠느냐 이것은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상황 또 국제 상황 이런 것과 달렸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주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역시 또 주목되는 내용 이제 종전선언인데 이번에 안보 협의회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전선언이 현안 가운데 하나고요.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그 지속적인 관심 또 지지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에 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발표된 21개항의 공동 발표문을 보면 여기에는 그 종전선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신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면 그 점점 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 이 문제가 아, 종전선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 이런 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일단 아, 여기에 대해서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아, 작전계획 아, 수립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기로 미북 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그 작전계획 수정에 반발해서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한 군당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좀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그런 거죠. 전작권 문제는 그 한국의 그 다음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당초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전작권을 미국으로 돌려받겠다. 그리고 대개 그 시한을 내년까지 그러니까 정권의 그 임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돌려받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건 이루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한미 그 SCM이 열려서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같은 훈련 상황 이런 것을 평가하고 여기 결정한다 이렇게 공동성명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의 이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전작권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6.25 때 그 한국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이제 미국에게 다 넘겼죠. 당시에.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뒤죠. 1993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그래서 작전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시작전권이 있고 하나는 전시작전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평시작전권은 한국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권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전작권 문제를 갖고 그 한국과 미국이 여러 그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 원칙 이런 것에 합의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작권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연도 그러니까 2022년이든 2024년이든 이렇게 연도를 정해서 돌려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조건 그러니까 한국군이 또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충분히 한국을 방어하고 작전을 하고 군수 보급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조건에 합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조건이 갖춰졌냐 보려면은 양국군이 계속 이제 한국군의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지켜봐야죠. 평가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 평가 시점을 이번에 공동성명은 2022년 내년에 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동성명에 이 타이완 문제가 명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뭐 과거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한국의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타이완 문제가 처음으로 그 명시가 됐습니다. 타이완이 자국의 영토의 일부다. 이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예. 공동 발표문을 보면 2021년 5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반영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일단 그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그런 모양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관계자는 그 SCM, 그 안보협의회 자체에서는 타협 문제가 논의된 게 아니고,
네.
아, 다만 그 공동성명에만 아, 미국 측의 요청으로 그런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그 약간 곤혹스러운 그런 그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국은 앞서도 지난 5월에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이 거론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내정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언행을 조심하라. 불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경제적으로 막대한 그 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느 정도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서 1일 서울에서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만났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제가 그 미한 안보 협의회 영어로 SCM 회의가 열렸다 이제 그리고 SCM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미한 양국은 이제 동맹 체제국이기 때문에 국방장관급 안보 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SCM 외에도 양국의 그 군사 실무 책임자죠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를 MCM이다 이렇게 이것도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SCM과 MCM도 되게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 바로 2일 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SCM이 열리고 하루 전에 이 군사위원회 양국의 그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도 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그 합참의장이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하고 한국군의 그 원인철 합참의장이 참석을 해서 똑같이 북한을 비롯한 그 군사적 현안, 안보 상황 이런 것을 논의하고 여기서도 핵 억제력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런 것을 그 합의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계속해서 국방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GPR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인데요. 지난 2월에 이제 재검토를 시작해서 최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 그러니까 2만 8천 명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게 있고요. 굳이 이제 변화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순환 배치라고 해서 공격용 아파치 헬기를 순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배치했다가 한국에다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공격용 아파치 헬기 그리고 포병 부대를 순환 배치하지 말고 이것은 한국에 그냥 상시 배치하자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한국의 그 방위력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도 이제 군사적 위협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군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군사적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죠. 그런데 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그런 군기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흔들거나 과거 트럼프 행정부처럼 방위비를 올린다든가 이런 그 변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좀 더 강화하자 그런 쪽에 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또 호주와 괌의 미군기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제1의 위협, 이른바 그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검토에서도 역시 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못 박은 것도 크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순환 배치를 해왔던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 또 포병여단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하도록 승인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포병대 본부의 인력이 100명 남짓밖에 안 되지만 중국 가까운 곳에서 작전을 직접 통제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특히 이번 그 검토에서 주목되는 건 역시 호주와 괌의 미군 기지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검토를 통해서 호주에 순환 전투기 또 폭격기 부대가 새로 배치가 되고 지상군이 훈련하고 병참 훈련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괌과 호주에서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이 호주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은 다 그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왔는데요.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한국과 또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이런 부대들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그 이선과 또 그 바깥에 위치한 괌과 또 호주의 능력을 높여서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미국이 9월 달에 그 영국과 함께 그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만들어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도 역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재배치 문제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뭐 해소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서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미 간의 이거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많았죠.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를 더 내놔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하고 또 뭐 심지어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이 왜 외국을 위해서 피를 흔들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철수까지 시사하는 그런 문제로 갔는데 역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역시 그 모든 외교 정책을 할 적에 동맹을 중시한다. 그래서 뭐 하나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문제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렸고 당분간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한미 간의 주한미군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미국의 정치 상황 몇 년 뒤면은 또 바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정권이 또 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갈지는 상당히 앞으로도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미국은 중동과 유럽에도 미군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요. 이번 그 조치로 인해서 그쪽에는 뭐 혹시 큰 변화가 없나요?
네, 당초에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규모 조정, 별다른 조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 군사력을 전부 그쪽에 집중하기에는 중동의 테러 집단 또 러시아의 군사 도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큰 폭으로 인도 태평양 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 최근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군은 이제 그 아프간 철군을 시작으로 해서 중동의 군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방침이었는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나타난 그 혼란 이런 것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 같은 그 테러 집단 부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중동에 있는 병력을 빼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그 러시아도 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등 이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또 유럽에 있는 병력을 또 옮기기도 옮길 여지도 좁아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 병력 배치를 크게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국방부 내에 있었지만 이 검토를 하면 할수록 그 현재의 배치가 균형적이다 또 종합적이다 이런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국방부 관계들이 밝혔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 좀 얘기 좀 해보죠. 서훈 안보실장은 2일 텐진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났습니다. 자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공식 종전선언을 이제 공식으로 제안한 이래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도 있고 뭐 그런 걸 겪긴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미국과 한국 간의 일단 기본적인 조율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종전선언은 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1950년대 그 벌어진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내자, 종전을 시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전한 한국, 미국, 북한, 중국이 참여해야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양제츠 정치군을 만난 것도 종전선언 문제를 이제 중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이 바라는 것이 종전선언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북한을 그 미북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또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게 하자 이런 것인데요. 그야말로 종전선언 문제도 문제지만 한중 두 나라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또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그 한국과 중국 또 미국의 이 같은 그 의도를 받아들여서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동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건설적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네, 뭐 아직까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이었죠. 그 유사오민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화상회담을 할 때도 종전선언 등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 뭐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만큼 이 종전선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그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북한과 중국 간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중국은 이 종전선언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입장들과 또 미국과 한국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을 할지도 역시 그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번 한중협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좀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한중 간의 논의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의 종전선언을 둘러싼 그 일종의 뭐 그 문제 갈등 이런 것은 그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종전선언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자체가 이제 별 게 아니고 대개들 보면은 이번 그 종전선언으로 전쟁 상태가 끝났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역사적인 뭐 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자체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상당히 무미건조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문제되는 것은 또 하나 이제 그 관심사는 종전선언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미북 대화, 미북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종전선언 외에도 거기에 그 부수적으로 붙는 다른 문안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되는 관심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일종의 그 종전선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뒤에 붙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선결적견이라고 그래갖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종전선언을 하려면 적대시 정책 이런 걸 없애라.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해라 이런 것을 하나 걸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그 약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그 대목이고 또 미국도 이 문제를 그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이니까요. 비핵화 협상을 해주려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들어줘야 일종의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서 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그러니까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도 비핵화 문제, 제재 해제 문제를 어떻게 문안에 담는지 그리고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한중회담에서 서훈 실장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갈까요?
네, 뭐 아직까지는 문 대통령의 그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그 올림픽 주무장관인 한국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가고 싶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 또 중국, 북한 네 나라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큰 이벤트를 벌이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미북 대화 이런 것들이 재개되기를 바랐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를 하되 정부 대표단은 올림픽에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베이징 올림픽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4자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이 그 미국과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지금 외교적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이런 그 베이징 올림픽에 간다고 선뜻 결정을 내리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큰 행사에 안 간다고 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고 아마 네.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좀 많을 거고 결정은 막판까지 결정에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큰 관심사.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이것도 논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이후에는 코로나를 이유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한국에 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예. 중국은 가는 건 좋은데 코로나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못 간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에 그 나온 그 언급을 보면 방한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이 필요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 여부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당국자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 곤란하고 소통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런 걸로 있는 걸 봐서 코로나 상황을 보되 다만 그 전에 인터넷 그러니까 화상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그 얘기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화상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자 이런 얘기가 이번 회의에 아마 오간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미한안보협의회 소식과 서훈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 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 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저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ma queen, drama queen입니다. Does this phrase have something to do with royalty? Drama queen. You have drama and you have queen. Put them together and what could it possibly mean?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본문에서 줄리가 Oh,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아유,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진정해, Meryl Streep. Don't overreact.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이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꼭 바쁘단 말이야.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보다시피 지금 다른 손님들도 많잖니.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drama quee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Today's expression is drama. D-R-A-M-A. Drama. Queen. Q-U-E-E-N. Queen. Drama. Queen.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Someone who is a drama queen often overreacts to a situation. This is not exactly a nice thing to say about someone. 드라마 퀸은 작은 문제를 갖고 과장하는 사람,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서 줄리가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린다며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죠. 그러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진정해, Meryl Streep.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라고 대답했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t's not a big deal, so stop being a drama queen about it. 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니야. 그런 작은 일 갖고 수선 떨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drama queen. Drama queen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Let's review.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Drama queen. A drama quee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